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VOA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최근 러시아에서 발생한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군 사태에 대한 러시아 지도부의 대응을 지지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6월 3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디 총리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이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이 반군 사태를 언급했고 이에 모디 총리가 러시아가 보인 대응을 결연한 행동이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의회와 지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의 통화는 오는 4일 진행될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인도 측은 성명을 내고 두 정상의 통화 사실을 밝히면서 푸틴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모디 총리에게 설명했고 두 정상은 양국 사이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모디 총리가 푸틴 대통령에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6월 30일 지난 4일간 타이완과 일본 오키나와 근처 해역에서 러시안 해군 함정 두 척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5일 오전 일본 서쪽 최외곽 섬인 요나구니에서 약 70km 남서쪽에 위치한 곳에서 러시아의 스테레구시치급 구축함 두 척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어 이 함선들이 요나구니와 타이완 사이의 해역을 오가면서 동쪽으로 이동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미야코와 오키나와 제도 사이 해역에서도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타이완 측도 지난 6월 25일 타이완 동부 해안에서 두 척의 러시아 구축함을 탐지했고 이에 감시 목적으로 군용기와 군함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최근 러시아군이 중국군과의 합동훈련을 비롯한 군사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는 일본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이 다음 달 4일 고 종몽헌 회장 20주기에 맞춰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일 북한 외무성 국장은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현 회장 측이 정부에 대북 접촉 신고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방문 의향에 대하여 통보받은 바가 없고 알지도 못하며 또한 검토해볼 의향도 없음을 명백하게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김 국장은 이어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입국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방침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현 회장 측은 지난달 27일 북한 방문을 위해서 북측과 접촉하려고 한다며 통일부에 대북 접촉 신고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측이 순수 추모 행사를 위한 목적의 방북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일부 반도체 장비 수출에 규제를 발표한 네덜란드 정부에 양국 간 반도체 산업 협력을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네덜란드 정부를 향해 수출 통제를 남용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무부는 전날 네덜란드가 대중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뒤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을 묻는 언론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해당 성명을 내놨습니다. 앞서 네덜란드 정부는 6월 30일 자국 반도체 제조업체인 ASML이 생산하는 심자외선, 노광장비 등 특정 제품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반도체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해당 업체는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규제 내용으로 이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자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따른 것이라며 매우 제한적인 숫자의 업체와 제품 모델이 이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이르 보소나르 전 브라질 대통령이 2030년까지 대통령 후보로 나설 자격을 잃었습니다. 브라질 선거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보소나르 전 대통령에게 권력 남용과 선거 시스템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유포 등을 이유로 2030년까지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대법원 7명의 판사 가운데 5명이 보소나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에 동의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보소나루 전 대통령은 대통령궁으로 외국 대사들을 초청해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브라질의 전자투표 시스템이 조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정부 공식 텔레비전 등을 통해 방송됐습니다. 보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자격 박탈에 동의한 5명의 대법관은 선거대법원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폭력적인 발언과 거짓 사실의 반복적 발언이 반민주적 영향을 불러온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무조건 훈련학교에서 매버릭과 경쟁자였던 아이스맨. 그는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매버릭에게 위험하다며 으름장을 놓곤 했는데요. 하지만 출격한 아이스맨을 매버릭이 멋지게 구하자 아이스맨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여전히 위험해. 하지만 넌 언제든 나의 윙맨이 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86년에 개봉한 토니 스콧 감독의 탑건입니다. 우수한 전투기 조종사를 탑건이라고 하죠. 제목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이 영화는 뛰어난 전투기 조종사 매버릭과 항공 물리학을 강의하는 여교관 찰리가 사랑에 빠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남자 주인공 매버릭은 톰 크루즈가 맡았고요. 여자 주인공인 여교관 찰리는 켈리 맥길리스가 맡았습니다. 그 밖에 맥라이언, 발 킬머도 출연했는데요. 이 영화가 개봉된 후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 프로그램의 지원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영화 탑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버지를 따라 해군 전투기 조종사가 된 매버릭은 뛰어난 재능과 대담한 결정으로 항상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불같은 성격과 신뢰도 부족이라는 문제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같은 편대 소속 최우수 대원이 조종사 배지를 반납한 탓에 각 편대의 최정예 대원들만 모아서 최고의 기술을 가르치는 탑건에서 교육을 받게 된 매버릭과 그의 파트너 구스. 탑건에서도 둘은 주변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습니다. 새로운 도시의 술집에서 만난 금발 여성에게 작업을 걸다가 퇴짜를 맞은 매버릭은 그녀가 탑건의 민간인 교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천체 물리학 박사인 찰리도 매버릭에게 점점 이끌려서 결국에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탑건 교육이 중반을 넘기고 교육생 중 1위를 달리는 아이스맨을 이기기 위해 훈련 중에 약간 무리하게 상대를 공격하려던 매버릭은 제트기류에 휘말려 전투기를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가까스로 구스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하지만 그 과정에서 구스는 목숨을 잃고 맙니다. 구스의 죽음이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며 매버릭은 조종사를 그만두려고 마음먹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탑건 중에서 Memories, 기억들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우정과 사랑을 그린 영화 탑건은 토니 스콧 감독이 연출했는데요. 80년대 청춘들의 가슴을 불태운 전설의 영화로 알려져 있죠. 탑건은 토니 스콧 감독과 제리 브루카이머가 제작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베트남전 이후로 최초로 할리우드가 미군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제작한 영화라고 합니다. 더불어 세계적인 액션스타 톰 크루즈라는 존재를 각인시킨 영화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자유롭고 반항적이면서 연인을 향한 열정 등 장면마다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영화의 큰 인기에 힘입어 톰 크루즈가 영화에서 타고 다닌 오토바이와 입고 나온 항공 점퍼, 레이번 선글라스의 판매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가 하면 당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투기 조종사에 지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화의 메인 포스터로도 잘생긴 남자의 위엄을 확인할 수 있다고들 하죠. 탑건의 영화 팬들 사이에서 명장면으로 회자되던 사실감 넘치는 항공 액션은 탑건을 극장에서 반드시 봐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혔는데요. 영화의 등장과 함께 멋진 외형으로 화제에 오른 전투기 F-14의 비행 장면은 미 펜타곤과 해군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실제 전투기와 항공모함 등이 촬영에 동원돼 완성됐다고 합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탑건 앤썸, 영화 탑건의 군가죠.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탑건은 톰 크루즈를 유명한 스타로 만들어준 영화 중에 한 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매력적이지만 앳된 톰 크루즈의 모습을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물리학 여교관을 맡아서 당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켈리 맥길리스는 매력적인 여교관 역을 능숙히 소화해냈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녀는 영화 루벤루벤으로 발탁돼 영화계에 데뷔했고요. 1985년 영화 미트니스에서 연기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맥길리스를 더 유명하게 만든 영화가 바로 탑건이었죠. 이 영화는 톰 크루즈와 켈리 맥길리스의 전성기를 담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배우 발 킬머가 매버릭의 라이벌인 아이스맨으로 출연하죠. 이 영화에는 맥라이언과 팀 로빈스도 조연으로 등장합니다. 탑건을 연출한 토니 스콧 감독은 리들리 스콧 감독의 동생입니다. 1970년대 광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뛰어난 광고를 많이 제작해 칸 국제 광고상도 여러 번 수상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 다양한 영화를 연출했고요. 2012년에 타계했습니다. 토니 스콧 감독의 초기작 가운데 하나인 탑건은 전 세계에서 흥행했고요. 그 이후 마지막 보이스카웃, 트루 로맨스, 크림슨 타이드, 더 팬 등을 연출했습니다.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탑건 중에서 Through the Fire, 불길을 뚫고 함께 듣고 오시죠. 7월 4일은 해마다 미국에서는 연방 공휴일로 독립기념일로 보내고 있죠. 미국 독립전쟁이 한창이던 1776년 7월 2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로 결정했고요. 7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결정을 알리는 독립선언문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이 중심이 돼서 작성한 독립선언문을 1776년 7월 4일 대륙회의로부터 승인받게 되죠. 이날은 미국에서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로 넘쳐나는데요. 거리 행진, 운동 경기, 유명 가수가 참여하는 음악회가 열리고요. 지난해에는 에이브럼스 탱크와 브래들리 장갑차, 군함전차 등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1과 스텔스 폭격기 B-2,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F-35 라이트닝 등도 워싱턴 상공을 지나는 축하 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 해군 고개 비행단인 블루 에인절스, 해병 의장대, 육군 군악대도 참가했고요. 미국 독립기념일에는 미국인들이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바비큐를 먹습니다. 동네마다 또 모여서 불꽃놀이를 열어 함께 구경하곤 하죠. 미국의 독립기념일 풍경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케니 로긴스의 Playing with the Boys, 소년들과 놀기, 영화 탑건 중에서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탑건 함께하고 있는데요. 탑건은 1,500만 달러의 제작비로 미국에서만 1억 8천만 달러, 전 세계에서 4억 달러에 가까운 수익을 벌어들이는 등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영화의 주제곡이죠. Take My Breath Away는 아카데미 시상식과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휩쓸었고요. Danger Zone과 함께 빌보드 차트 1, 2위를 차지하는 폭발적인 인기로 영화 탑건 앨범이 미국에서만 900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하죠. 또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영화음악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탑건에서 흐르던 곡이죠. 버린의 Take My Breath Away. 내 숨결을 가져가세요. 난 당신에게 반했어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찰리와 매브릭의 사랑의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탑건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톰 크루즈가 실제로 전투기를 조종했다는 것만으로도 최고다. 톰 크루즈, 레이벤 선글라스, 항공 점퍼는 한 시대의 아이콘이었다. 정말 소름 끼치도록 멋있는 영화다. 영화에 나오는 음악과 배경이 너무 아름답다. 조종사의 꿈과 환상을 심어주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영화다. 말이 필요 없는 영화다. 비행기의 매력에 듬뿍 빠져든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탑건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1980년대 톰 크루즈의 연기력과 외모가 절정에 달했던 영화다. 탑건은 지금도 흥미진진한 영화다라고 호평했고요. 뉴욕타임즈의 평론가는 영화 탑건은 해군 조종사 연수생들 사이에서 전투기가 회전하는 장면들과 그 멋짐이 회자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드의 Hot Summer Night, 더운 여름밤, 영화 탑건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탑건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동료인 구즈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출격한 매버릭이 경쟁자 아이스에게 문제가 생기자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이륙해서 제트기류를 통과하고 적에게 발사하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죠. 여교관 찰리에게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고 다가갔다가 단체로 노래 부른 장면도 명장면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교관인 찰리가 매브릭이 구즈의 죽음으로 조종사를 그만두려고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봐. 당신은 마하 2로 날지 않으면 못 살아. 그리고 동료 구즈가 자신 때문에 죽었다며 방황하고 있을 때 상사의 집에 매브릭이 찾아가죠. 그때 상사인 바이퍼가 매브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한계를 극복해야 해. 그게 우리의 임무지.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탑건 중에서 Mighty Wings, 강력한 날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아름다운 푸른 창공과 여교관과 조종사의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 멋진 비행 장면을 담은 영화 탑건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탑건 중에서 러버보이의 Heaven in Your Eyes, 천국이 당신의 눈 속에 있어요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문영이었습니다. I can tell by the look in your eyes you've been hurting. You know I'll never let you down. Oh no. And I'll try anything to keep it workin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오늘 여행시 시간에는 미국의 역사 속에 최초라는 기록을 남긴 미국인 여성을 소개하는 최초의 여성으로 꾸며드리는데요. 미국이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미국 사회 각 분야에서 유리천장을 깨고 미국 역사에서 첫 번째 여성이 된 여성 선구자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달에 만나보실 최초의 여성은 또 누굴까요? 도성민 기자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이번 달에도 저희가 소개해드릴 이 최초의 여성들이 3명이나 됩니다.
네.
네,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 네. 그 주인공들은요, 먼저 네. 질문을 받으시고 답을 들은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이킹 자주 하십니까?
아이고, 하이킹이요?
네.
뭐, 하이킹은 좀 먼 거리를 걷는 거니까.
그렇죠.
노력은 하는데, 뭐, 하루 30분도 못 걸을 때가 많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도성민 기자는 자주 하시나요?
만보 정도를 걸으려고 하는데요.
와.
이게 잘 안 되는 날이 많더라고요.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주인공 이야기가 바로 이 하이킹과 관련이 고수입니다.
오.
자, 아마 들어보시면 도전해보고 싶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실 텐데요.
네.
자, 미국 여성으로서 첫 번째 노스컨트리 트레일, 이 완주 기록을 세웠던 여성이 두 번째 도전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노스 컨트리 트레일이라면은 그 북부 여러 주에 걸친 트레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 북부를 가로지르는 8개 주에 깔린 트레일, 도보 여행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보통 트레일이라고 하면은 뭐 자연 풍광 감상하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을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봤을 때 이 노스 컨트리 트레일은 NCT라고 약자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동부 뉴욕주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위스콘신, 미네소타를 거쳐서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맞닿은 15개 중에 중간쯤 되는 노스다코타까지 걸쳐 있는 길입니다.
네.
자, 이 NCT는 미국의 대표적인 11개 트레일 가운데 가장 긴 곳입니다. 약 4,800마일, 킬로미터로 하면 7,700km가 넘는데요.
예.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한반도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거리가 1,200km입니다. 어쨌거나 이 NCT는 위스콘신주의 아이세이지, 애팔라치안, 콘티넨털 디바이드 트레일도 포함되고요. 버몬트의 산맥까지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그런데 이 미국인 여성이 이 길을 두 번이나 걸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요?
네. 미시간주 출신의 여성 조앤 영 씨입니다.
네.
나이가 75입니다.
75이요?
네. 이 조앤 영 씨가 이 길을 처음 걸었던 게 1991년과 2010년 그 사이였는데요.
네.
당시에도 4,000마일 이상을 걸었습니다.
아.
당시 20년에 걸쳐서 이 NCT를 통과한 첫 미국인 여성이라는 기록을 세웠었는데 당시에는 이번보다 좀 몇 마일이 더 짧았답니다.
네.
이번에는 훨씬 짧은 기간인 18개월 18일 만에 4,800마일을 완주하면서 두 번째 기록을 세운 최초의 여성이 됐습니다.
네. 두 번째 도전은 언제 시작한 건가요?
2021년 12월 1일이 출발일입니다. 당초 올해 1월 1일까지 완주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뭐 네.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또 6개월 정도 더 길어진 겁니다.
네. 뭐 날짜로 보면은 18개월 넘게 걸렸다고 네네. 하셨는데 2년 전이면은 이미 73이잖아요. 고령인데
네.
하루에 얼마나 걸었을까요? 여정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이 영 씨가 매일 걸은 것은 아니고요. 중간중간 좀 쉬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네.
408일 동안 매일 평균 11.8마일, 그러니까 19km를 걸은 겁니다.
네.
원래는 하루 24km를 계획을 했었는데 뭐 예상치 못한 그런 날씨 때문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11월 영 씨가 고향인 미시간을 지나갔는데 당시에 또 눈 때문에 매일 걷기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올해 2월에 오하이오를 지나면서 얼음 폭풍을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꿔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네.
거기다가 나이도 아무래도 많다가 보니까요.
그렇죠.
가끔 몸 상태 좋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속도가 느려지기도 했고요.
네.
영 씨는 자신의 여정을 수천 장의 사진과 글로 블로그에 남겼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당시에 어젯밤에 나는 정말 낙담했다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미시간에 갔을 때
네네.
일이군요. 뭐 그래도 매일 평균 뭐 19km를 걸으려면 하루 대여섯 시간은 걸어야 할 텐데요. 대장정을 마친 소감이 어땠을까요?
네. 이 소식을 전한 지역의 언론입니다. 미시간 라이브에 따르면은 영 씨가 자신의 두 번째 완주를 축하하기 위해서 뭐 주먹을 든다거나 눈물을 흘린다거나 큰 축하를 받지 않았고
네.
주로 자신을 지원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데 전념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영 씨의 겸손하면서 별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네.
영 씨의 소감을 들어보면 더 느끼실 텐데요. 이런 네. 말입니다. 나에게는 그렇게 극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하이킹의 연속이었다. 매일 하이킹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꼭 저기 산이 있으니까 걸었다 이런 말을 들리는데 상당히 담담하게 얘기하네요.
좋은 말이 다시 생각이 나는데요.
네.
예, 담담합니다. 산을 걷는 분들은 그러실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지만 노스컨트리 트레일 국립공원 서비스 관계자는 이 여전히 영 씨의 기록을 특별한 업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을 두 번이나 한다는 생각 자체가 전례가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또 영 씨와 함께 천여마일 정도를 동행했던 전문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특별히 신체적 요구사항은 물론이고 하이킹 계획도 잘 세워야 하고 시간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이 노스컨트리 트레일 이 전체를 하이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수천 명이 애팔라치안 트레일 전체를 하이킹을 했지만 지금까지 한 20여 명만이 NCT를 완주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 전문가는 영 씨에 대해서 도전을 위한 의지와 신체적 능력을 갖췄고 계획과 논리적인 사고력도 갖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요, 더 궁금한 게 왜 같은 여정을 반복했을까요? 네.
그 지역 언론 기자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네.
영 씨는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노스컨트리 트레일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여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트레일이 얼마나 멋진지 알리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도 두 번이나 갈 수 있을까요? 저라면.
네.
자, 워낙 장거리이기도 하고 영시 나이를 생각하면 뭐 NCT 다시 갈 수 있을까? 세 번째 도전은 있을까 싶은데요. 마지막 블로그에 어떻게 썼을까 궁금합니다.
자, 백발이 성성한 영시의 마지막 블로그 게시물에 시 한 편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 여정을 공유하는 것이 소원 중에 하나다라고 적었는데요. 이 봅 홈스라는 이름 작가의 시입니다. 기쁨과 평화의 불꽃이 이 세상에서 너의 걸음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네, 음악을 좀 깔아드렸어야 됐었는데. 네, 자, 7,700km 트레일을 최초로 완주한 또 두 번 완주한 미국인 여성 조앤 영 씨 소개해드렸습니다. 와,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주인공 소개해드리죠.
네. 질문을 먼저 또 드리겠는데.
아이고.
말 잘 타십니까?
말이요?
네.
타본 적은 있지만 잘 타본 적은 없는데 관광지에서 뭐 기념사진 찍으려고 몇 번 타본 게 전부인데요.
네.
두 번째 주인공이 말을 잘 타는 여성이죠?
예. 네. 말을 잘 타기도 하고 잘 다루기도 하는 여성입니다.
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미국의 유서 깊은 경주마 대회 세계를 일컫는 이 트리플 크라운이 있는데요. 그 네. 경기 중에 하나인 벨몬트 스테이크스에서 우승한 말을 훈련해서 이 대회 우승마 조련사로서 첫 여성이라는 기록을 세운 지나 안토누치 씨입니다.
지나 안토누치 씨.
네.
일단 트리플 크라운부터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미국의 저명한 경마 대회가 있습니다.
네.
3대 메이저 대회를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벨몬트 스테이크스, 켄터키 더비는 뭐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하죠.
예.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 이렇게 세 대회를 말하는데요.
네.
이 대회 모두 태어난 지 3년 된 3살짜리 말들이 출전을 합니다.
네.
이 세 개 대회 중에서 하나라도 우승하면 그 말의 가치는 뭐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지난 5월 6일에 총상금 300만 달러가 걸린 켄터키 더비 경기에서는 메이지라는 이름의 말이 우승을 했고요.
네.
같은 달 20일에는 트리플 크라운의 두 번째 경기인 총상금 150만 달러가 걸린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 경기가 메릴랜드에서 열렸는데요.
네.
내셔널 트레저라는 말이 이름의 말이 승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6월 10일에 뉴욕 벨몬트 파크 경마장에서 총상금 150만 달러가 걸린 벨몬트 스테이크스 경기가 열렸는데
네.
바로 이 경기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조련사가 훈련한 말이 승리를 거둔 겁니다.
네.
자, 승리를 거둔 말의 이름 아칸젤로 그리고 아주 짙은 회색 빛깔의 말입니다.
세 경기 모두 다른 말이 승자가 됐네요. 그런데 이 벨몬트 스테이크스 경기 역사상 여성 조련사 말이 우승하기 이번이 처음이라서 화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폭스 스포츠 트위터에 따르면은 이 벨몬트 스테이크스 155년 역사상 첫 우승마 여성 조련사가 된 지나 안토누시의 감격의 순간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네.
이 트위터 영상에는요. 이 아칸젤로 말이 결승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는 안토니치 씨가 연이어서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 잡혔고요.
네.
그리고 우승이 그 확정된 순간 거의 주저앉아서 몸을 떨면서 엉엉 우는 모습 관중의 환호소리와 함께 극적으로 담겼습니다.
네.
예, 폭스 스포츠도 히스토리 이런 말과 함께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네.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 뭐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을 것
네네.
같아요. 지난 안토누치 씨 소감 좀 더 들어보죠.
네. 이 폭스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말과 기술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먼저 우승마 아칸젤로에 대해서 모든 것이 특별한 말이다. 주변의 모두와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말이다. 이 말은 당신을 쳐다보고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도 안다.
똑똑하네.
솔직히 말해서 아칸젤로는 매우 재미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자, AP통신에 따르면 올해 47살인 안토누치 씨는 말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일을 해왔는데요.
네.
말을 타기 시작한 게 바로 3살 때입니다. 경주마인 서러브레드 조련사로 경력을 쌓은 지가 13년이 됐는데요.
네.
훌륭한 또 스승이 있었습니다.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린 트레이너 디 웨인 루카스 아래서 이 조련을 배웠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말의 건강 또 여러 깊은 시각을 얻기 위해서 4년 반 정도 또 수의사 조수로도 일을 했답니다.
네.
진아 씨, 내가 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말이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점이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해서 또 말을 대하는 조련사로서의 태도도 보여줬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주인공 남았습니다.
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주 대법원의 판사로서 첫 유색인종 여성을 임명했는데요. 간단히 좀 알아보죠.
네. 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뉴욕 주지사로 선출된 첫 여성으로 기록된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 21일에 뉴욕주 맨해튼에 있는 주 대법원 항소 1부의 재판장으로 다이앤 랜워크 판사를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1894년 뉴욕주의 대법원 항소 1부가 창설된 이후 처음으로 유색인종 여성이 재판장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이 호컬 주지사는 성명에서 광범위한 경험과 다양한 배경을 바탕으로 랜윅 판사가 뉴욕주 사법부의 명예와 진실성을 가져다 주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뉴욕 주민들에게 봉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랜윅 판사를 임명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이앤 랜윅이라고 하셨죠. 어떤 네. 사람인가요?
자, 뉴욕 브롱크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1982년에 미국 명문 사립대학인 코넬대학교를 졸업했고요. 뉴욕에 있는 예시바 대학교 로스쿨 졸업했습니다. 이후 두루두루 경력을 쌓다가 2001년에 뉴욕주 대법원 판사로 선출됐고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브롱크스 카운티 민사부에서 활동했습니다. 레뉴트 판사는 2008년 데이비드 패터슨 전 주지사가 임명해서 뉴욕주 대법원 항소 1부에서 근무하는 최초의 유색인종 여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미국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 최초의 기록을 세운 여성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시 최초의 여성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에 방송합니다. 세계 소식을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왔구나.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미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힘든 기간에도 최대한 정상적인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네, 저는 지금 팔기 위해 내놓은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이런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 우리 북한 사람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은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1960년대 각국의 핵무기 경쟁이 격해지면서
그리고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비오의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웨이 새벽 세계 뉴스입니다.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최근 러시아에서 발생한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군 사태에 대한 러시아 지도부의 대응을 지지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6월 3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이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이 반군 사태를 언급했고 이에 모디 총리가 러시아가 보인 대응을 결연한 행동이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의 통화는 오는 4일 진행될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인도 측도 성명을 내고 두 정상의 통화 사실을 밝히며 푸틴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모디 총리에게 설명했고 두 정상은 양국 사이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모디 총리가 푸틴 대통령에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 백악관은 이를 발표한 성명에서 오는 5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만날 것이라면서 두 정상이 증가하는 안보 협력을 검토하고 스웨덴이 가능한 한 빨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국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웨덴은 핀란드와 함께 그동안 오랫동안 군사적 중립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런 입장이 변화됐습니다. 스웨덴에 앞서 핀란드는 지난 4월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스웨덴 역시 나토 가입을 신청했지만 튀르키예의 반대 속에 현재 가입 상황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 있는 사원 앞에서 시위가 열렸는데 당시 시위 도중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태운 일이 벌어졌고 스웨덴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시위를 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트리키 대통령은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것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중국이 일부 반도체 장비 수출에 규제를 발표한 네덜란드 정부에 양국 간 반도체 산업 협력을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네덜란드 정부를 향해 수출 통제를 남용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무부는 전날 네덜란드가 대중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뒤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을 묻는 언론 질의에 대한 대답으로 해당 성명을 내놨습니다. 앞서 네덜란드 정부는 6월 30일 자국 반도체 제조업자인 ASML이 생산하는 심자외선, 노광장비 등 특정 제품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반도체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해당 업체는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규제 내용으로 이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이 다음 달 4일 고 정몽원 회장 20주기에 맞춰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일 북한 외무성 국장은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현 회장 측이 정부에 대북 접촉 신고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방문 의향에 대해서 통보받은 바가 없고 알지도 못하며 또한 검토해볼 의향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김 국장은 이어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입국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현 회장 측은 지난달 27일 북한 방문을 위해서 북측과 접촉하려 한다며 통일부에 대북 접촉 신고를 제출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측이 순수 추모 행사를 위한 목적의 방북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르 전 브라질 대통령이 2030년까지 대통령 후보로 나설 자격을 잃었습니다. 브라질 선거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보우소나르 전 대통령에게 권력 남용과 선거 시스템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유포 등을 이유로 2030년까지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대법원 7명의 판사 가운데 5명이 보우소나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에 동의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보우소나르 전 대통령은 대통령궁으로 외국 대사들을 초청해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브라질의 전자투표 시스템이 조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정부 공식 텔레비전 등을 통해서 방송됐습니다. 보우소나르 전 대통령에 대한 자격 박탈에 동의한 5명의 대법관은 선거대법원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폭력적인 발언과 거짓 사실의 반복적 발언이 반민주적 영향을 불러온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세계 뉴스입니다. 지금까지 7월 1일 VOA 저녁 방송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